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 모든 그의 자녀, 그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가 되기로 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마 그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문제는 정말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올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나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며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고 설교의 주제가 되는, 제목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바로 이 믿음,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오늘은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는 개괄적인 큰 그림에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행하며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하고 인정이라는 것이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뭡니까? Faith죠. 제가 얘기하는 인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무엇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죠? Acceptation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뭔가 인정한다는 것하고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과 사실과 어떤 이치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것 중에 보면은 수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수학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말하자면 뭡니까? 2 더하기 2는 4다. 그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수학의 공리로서 약속 2 더하기 2는 4라는 그 하나의 공리를 정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 2 더하기 2는 4라고 인정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파워풀하다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학문의 하나가 과학이라고 그러죠. Science. 그래서 이 과학에서 증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습니다. 거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 물바늘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 물이 구성되어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다 배웠을 겁니다. H2O라고 그러죠. 바로 H라는 것이 수소의 약자고 O라는 것이 산소의 약자 아닙니까? H2O로 이 분자가 구성돼서 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걸 증명해봐. 너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Yes. 이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원하면은 이것을 실험실 비커 같은 데 넣어서 물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정확한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물이 증발하면서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산소와 그리고 수소 그 분자들이 그 기체 상태의 분자들이 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비율이 산소 하나에 수소 둘 그 비율로 기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했고 우리가 원한다면 오늘이라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증명하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란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인정 혹은 그 사실을 긍정한다. 그와 같은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잠깐 그것을 봤는데 하나님을 내한테 한번 증명해 봐. 하나님을 내한테 설명해 봐라. 내가 분명하게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증명하거나 설명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불교에도 있고 뭐 이슬람교, 힌두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은 다양하게 분리해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것을 신이라고 얘기하죠. 가시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신, 또 세상 사람 중에는 그것을 창조주 또 믿지 않는 우리 옛날 그 조상들 중에서는 그것을 조물주 조물주라는 게 세상에 이 세상을 만든 그런 주인이다. 그래서 조물주 다 같은 말이죠. 그 신, 절대적인 신이, 그 하나님이 인간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든 그 절대자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음은 증명을 불가능할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때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하늘에 그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과 그 광활한 우주는 어떻게 존재한 겁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우리의 이 이해력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도 그 창조물조차도 우리는 내 머리로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느냐를 설명할 때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개미가 만약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어느 만큼 알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개미 한 마리가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분의 일, 만분의 일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개미가 우리 인간에게 대한 그 이해력이 그 정도라면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모든 존재하는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그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굿뉴스가 되든 배드뉴스가 되든 믿음은 증명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많은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현재 실현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앞으로 장차 실현되어질 그 실상이 바로 믿음 안에 있고 또 뭡니까? 보지 못하는, 내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 본질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인정하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믿는 종교와 그 사람의 어떤 관점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다 하자면은 하루 이틀 며칠 걸려도 다 할 수 없겠죠. 저는 오늘 이 얘기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트 신학 성구사전에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성도 크리스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기독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뜻한다. 그것은 구원 혹은 영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믿음은 그 성도의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와 같은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사전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바로 드러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the trust,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 obey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 사전에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 그리고 영생이다. 바로 같은 말이죠. 우리가 영생을, eternal life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요? 바로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식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감정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의지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에, 그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이요?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점점 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하는 자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믿음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과연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역설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하기 힘들만한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 중에 너 믿음이 뭐냐? 너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할 거냐면 무엇이 그러면 믿음이 아닌가? 이것이 굉장히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해해 나가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믿음이 아닐까요? 저는 첫째 그것은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맹신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blind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맹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믿음과 혼돈되어지면서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믿음을 해치는, 방해가 되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맹신이라고 할 수 있죠. 구글 사진에 보면은 맹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일. 그죠? 덮어놓고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뭐 세상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이 맹신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희망사항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믿습니다라고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냐는 겁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라는,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추진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지력이 굳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보면 왜 뭐 총동원주의 이럴 때 보면 교회 앞에 다 그거 붙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멋집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어떤 것을 내걸고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추진력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인가를 우리가 밝혀나가는 데 있어서 이 중에서도 맹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2012년에 한 모텔에서 어린아이 두 명에 의해서 어린아이 두 명이 한 여인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그 아이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왜 벌어졌느냐 알아봤더니 그 여인이 어떤 사이비 종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 내용을 보면서 처음 이런 것을 보게 됐는데 기계교라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기계교가 있대요. 그 여기서 기계라는 것은 무슨 머신을 의미하는 건지 기계교가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교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문자로 그 전화기 문자로 어떤 것을 지령하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대로 따르면은 잘 살고 잘 먹고 복을 받고 만약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그럼 막대한 벌금을 내야 된답니다. 그야말로 희귀한 그런 사이비교인데 그 여인은 한 2년 동안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는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서 두 아이를 죽게 하고 자기도 자기를 해서 죽으려고 했다는 그런 비극적인 결론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몇 해 전에 아프리카 튀니지에 16살 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자원해서 군 위안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리아 해방군에게 자기가 위안부로 되기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초지증을 살펴봤을 때 그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전쟁에서 내가 성을 바치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근본 해교자들, 그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의해 가지고 그 아이가 그렇게 위안부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딸아이가 세뇌를 당해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절규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는 말하자면 맹신이 가져오는 얼마나 엄청난 재앙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럴 것인가? 왜 이런 세뇌를 당하는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남의 얘기를 무턱대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소수이긴 하겠지만 지적 능력이 뭔가 사물과 사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한 가지 그 사실과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해 나가는 이 훈련, 정신적인 영적 훈련과 그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맹신의 부분에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티니지 그 소녀의 아버지가 절규했던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뭡니까? 내 딸이 세뇌를 당했다는 겁니다. 세뇌가 뭡니까? 영어로는 브레인워시 아닙니까? 우리가 얼굴에 먼지가 묻으면 세수해서 그 먼지를 떨어내듯이 이 세뇌란 건 뭡니까? 이건 나쁜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상식과 지식과 건전한 판단 능력이 다 씻어져 나가버리고 그 자리에 뭐가 대신 들어오느냐? 어떤 사람과 어떤 집단에 의해서 그런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 그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 집단이 자기를, 나를 조종하기 좋게,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명령하기 좋게 바꿔버리는, 이것이 바로 세뇌라는 겁니다. 브레인워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세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물론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중요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삼위일체가 The Trinity, The Trinity God에 대한 바로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뭡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The Father of God, The Son of God, The Holy Spirit. 이 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이들은 각각 고유한 독특한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하나님은 본질상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In one Godhead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 본질이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까 번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없듯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나 일부 종파들에 있어서 기독교 종파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것을 누가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봐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잘못된, 매우 위험한, 심각한 교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맞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른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또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인간인 주제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라고 유대인들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뜻이 뭐냐면 곧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 그 뒤에서 유대인들이 취했던 태도라는 겁니다. 돌돌 돌고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인간인 주제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나를 봐라, 하나님 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천사 중에 천사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본인만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인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지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신성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아까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주동자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법적으로 고소하면서 그 법적 근거가 뭔지 압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란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독했다는 겁니다. 다르치 말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낳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 나았으니까 잘 가라 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병난 것 가지고 거기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책하고 비난한 것은 뭐냐면 네가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받는 권세를 네가 주장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뭐라고 선언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신적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바로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기계교나 키니지의 그 소녀처럼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그런 세뇌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세뇌가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삼일체 교리는 굉장히 보면 점잖하게 접근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지 않느냐?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말씀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혼돈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 아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인정해버릴 때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 세뇌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믿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점잖한 방법, 엉뚱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아니라 점잖하고 매우 성경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그런 집단과 교단들은 교활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네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베네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사적인 게 뭡니까? 젠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너그럽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리 분별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열심으로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서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는 겁니다. 그냥 덜렁 보고 아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그 말씀을 기도와 묵상과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권위와 그 말씀에 제대로 아는 목사와 또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판단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맹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 맹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희망사항, 그리고 내가 마음에 굳게 묶고 있는 것을 추진하는 것, 우리가 다 좋은 교단 속에, 교회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속에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은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헷갈리고 여전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해서 우리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하고 나서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핀셋으로 뽑듯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믿음에서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맹신도 아니요 단순한 바램도 아니요 단순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 주님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의 삶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그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